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맞춰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 파란색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저게 핑크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 앞에 거 해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뒤에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올 한 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 수가라는 지명에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가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막장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막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12시에 정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힘을 다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네 남편 다섯이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놀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악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내가 한 곳을 택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한 거예요. 우리 지도 보시면 여인이 이 산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 안 보이네요. 저 사마리아 보면 사베스테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노란 게 거기가 산입니다. 그리심 산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윗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에 내가 택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장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그 기원을 더 멀리 올라갔어요. 그 아브라함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겜 지방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세겜이 바로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 그리심산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증거는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놓고 12절에 12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역에 그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심산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려야 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택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서로 비방했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서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보다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고 왜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예배 장소가 어디가 옳은지를 묻고 있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질문이었어요. 왜요?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았다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다섯 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행복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볼 때 여인의 삶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뭘 질문해야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좀 변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더 어떻게 해야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옳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질문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묻고 있지 않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한 여인, 그러나 실패한 여인입니다. 아마 지금도 다섯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이러면 아마 저희 다섯 번이래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근데 그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뭐 100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비추어졌을 거고 어떤 말을 들었을 거고 어떤 상처되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뿐이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나서 정말 싸맬 수가 없는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마 처음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에 실패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남자를 잘못 만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여자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자가 야, 그 남자는 남편은 다섯은 만나봐야지 이래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여인이 안 것이 분명한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이 있겠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살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도 행복하기 원하는데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행동을 바꾸거나 어떠한 다른 시도를 하거나 안 해봤겠어요? 다섯 번 결혼하는 동안에 이렇게도 해보고 순종적인 여자도 살아보고 자주적인 여자로도 살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안 해봤겠습니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행동이나 어떤 다른 시도로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내가 무엇에 어떤 조그만 행동을 변화시키고 어떤 삶의 다른 시도를 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나는 이 삶에서 다시 어떠한 새로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안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자기인 것을 너무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내가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나를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 출발 시켜줄 것이 나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고침받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바뀌면 아니 나를 생각하는 건 그래도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조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조금만 바뀌면, 저게 조금만, 그것이 무엇이든 사회를 탓하든 다른 사람을 탓하든 나를 탓하든 내가 어떠한 행동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바뀐다 하여도 정말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너무 잘못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변화시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이것만 채워주신다면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자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죄사함을 받는 장소는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는 자리가 성전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모리아산에 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전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꼭 신령하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처럼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the tru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한 해석은, 이거에 관한 생각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포커스를 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영이 뭡니까? 영이, 사람 죽으면 허옇게 발 없는 거 나오는 게 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그거 아닙니다. 죽은 할아버지 허연 귀신이 내 어깨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 주겠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영입니까?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 영과 같이 우리가 아는 영, 그게 허옇게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있고 악한 세력들은 있지만 그것을 영이다, 그렇게 우리는 몸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적으로 예배해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면 있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는 거? 루아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루아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영 루아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아흐이라고 얘기할 때는 먼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breath, 숨입니다. 이렇게 숨쉬는 숨을 루아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바람, 영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르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참 신기하게 잘 안 그런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가 숨이라는 뜻입니다. breath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람과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word play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누가 제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저 뭐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숨부터 확인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숨부터 확인합니다. 막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숨은 성경에서 말하는 루아흐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아흐이라고 얘기합니다. 숨. 그리고 숨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은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나 어렵지 않고 너무나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숨 하나 끊어지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루학이라는 말은 숨이고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breath 루학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무엇을 통해 배우냐 하면 뱃속의 아기가 숨 쉬지 않잖아요. 그렇죠? 숨 쉬지 않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첫 숨을 쉽니다. 하고 왕 하고 첫 숨을 쉽니다. 첫 숨을 쉬고 그 순간에 삶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그 숨으로 인해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거예요. 그 생명, 그것을 바로 루아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현존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Presence.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숨쉬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숨을 쉬고 그곳이 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현존을 얘기할 때 루아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이때 유대인들에게 네가 살아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루아흐 때문이지 영 때문이지 숨쉬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지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다? 지금 여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가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받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저기도 여기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네가 지금 거기 나와 함께 있는 우물가 너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이 죄 용서받을 때가 죄 용서받을 자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릴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다 지금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고 거기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그 시간이고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받으실 장소이고 예배 받으실 때, 예배 받으실 때이며 내가 가정에 있는 그곳이 예배 받아야 될 장소이고 예배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때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내가 어느 어디에 거하는, 내가 내 숨이 있는, 내 숨이 붙어 있는 내가 어디에 거하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요한에게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무엇으로 함께 있었던 분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요한은 증거합니다. 오늘 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 중요한 것, 영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 때 우리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반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모든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그 무엇이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불교에 가나 절에 가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신당주에 비비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제물 되셔서 나 대신 자기를 잡아 자기 아들을 잡아 나의 허물을 가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오늘도 사하시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자국난 정말 못 박히신 그 못 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예배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밖에 나가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길이 그분의 생명을 던져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거기서 예배드려,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 같은 여자도, 준비되지 않은 여자도, 재물이 없는 여자도 받아주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정말 사람 그림자만 보아도 치를 떨었던 이 여인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서 구원에 될 사람이 나 혼자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정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숨쉬는 모든 곳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를 아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저지할 수 있고 남들이 나를 저지할 수 있어도 너는 예배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예배 받을 자격이, 예배 드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주님은 너의 예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을 보며 정말 기어코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는 길이 생명을 던지는 길이지만 기어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는 죄사함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새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것만 고치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섯 번 이혼한 이 여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이 시간에 하나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시간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매 시간들이 주님을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진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 죄된 삶을 놔두고 정말 다섯 번 그런 아픔이 있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삶을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영으로 예배해드리며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진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 어느 순간, 어느 때나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받으시는 주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